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권능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는 사실 매 주일이 우리 예수님 나신 날이고 우리가 따로 성탄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신 사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우리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자기의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올라갈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고 이때에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 어디서 해산하고 어디에 누이죠? 말구유에 누이시게 됩니다. 그때 말구유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구주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홀연히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 앞구절에 오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지 8일이 되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니다. 이는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지옥 심판에서 건져 천국으로 옮겨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천국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통이든 기쁨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천국 영광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례의 날이 차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결례의 날, 영어로 하면 The Time of Purification. 어떤 날일까요? 레위기 12장에 가면 이 날에 대한 설명이 따라옵니다. 구약에서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요, 그 여인과 아기가 얼마 동안은 산혈로 말미암아, 그 낳은 피로 말미암아 얼마 동안은 깨끗이 못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후에 얼마간의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게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날에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가서 하려고 했던 일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Verse 23.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구약에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장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장자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를 드려야 했죠. 이것도 구약의 율법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즉 장자는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민수기 18장 15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이러한 율법의 지침이 예수님께도 적용이 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했었는가. 누가복음 2장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어린 반구, 말 그대로 하면 집 비둘기 새끼. 율법에 보면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극히 가난한 가정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제사, 이렇게 가장 보잘것없는 비둘기로 하십니다. 참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가장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당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나사렛 마을 목수의 집에 태어나시고 그것도 나을 곳이 없어 말 구유에까지 낮아지시고 예수님을 위해 바쳐 한물은 그냥 비둘기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시고 결국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십니다. 정말 나면서부터 죽으시기까지 세상 영광은 하나도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우리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삶에 참여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주와 왕 되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며 고난받는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저 세상 영광을 구하는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진다고 해도 그리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신 집 이러한 집이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집.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 어떤 어려움에 살아가든지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있든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끝까지 예배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보는 삶을 살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비둘기 새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가는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였나요?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죽기 전에 성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를 너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가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아기가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며 그 아기를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에 Verse 28-32,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내가 그분을 만나 주의 구원이 성취되는 날이 왔음을 보았으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You dismiss me in peace. 이제 자신은 더 바랄 것이 없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은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 그 모든 성도들의 고백도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이 온전히 영원토록 성취되는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 심판에서 다 건짐을 받고 천국으로 옮겨져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날이 마침내 임했습니다. 따라서 시몬은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는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이제 나는 죽어도 괜찮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구원의 때가 왔으므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죽음도 내게 복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평안히 쉼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얻었으니 이제 예전 것은 기쁘게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자신의 천국 소망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절대 억지가 아닙니다. 무조건 버리자, 무조건 열심히 살자,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자, 억지로 세상을 포기하자,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더 나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이 왔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전 것을 기쁘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므로 이 세상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빨리 죽자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더 나은 현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시므온은 지금 예수님을 품에 안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나는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 다 버릴 수 있다.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현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백,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다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 예수님과 천국을 얻은 기쁨과 소망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5절에 이 시므온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의롭고 경건한 자라 말씀하고 있죠. Righteous and godly man. 의롭고 경건한 자, devout man.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그가 그저 세상적으로 매우 선하고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25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가 의롭고 경건한 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것,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고 경건한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 consolation of Israel,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주실 약속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실 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자기 백성을 마침내 위로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의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에게 줄 수 있는 위로. 무엇이 이런 죄인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위로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밖에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임하실 구원자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산 자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날, 메시아의 영원한 왕국, 천국이 임하는 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침내 위로하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 즉, 시므온은 예수님과 천국 믿음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천국 믿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것입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날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고 경건한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의롭고 경건한 자라 말씀하시는 시므온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시므온이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시므온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사건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위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가 시므온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므온. 구약의 시므온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36절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누가가 이렇게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꼭 지파와 함께 소개를 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36절에 안나라는 여인은 아셀 지파였다는 설명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는 정작 그 지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마도 그 이름 자체가 증거하듯 그가 시므온 지파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말하며 따로 지파를 소개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로 시므온 지파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처럼 이 시므온을 구약의 시므온과 연결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온. 누구의 아들이었죠? 예. 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몇째 아들이었죠? 예. 네. 둘째 아들. 누구에게서 나온 아들이었죠?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고 또 종들도 있었지만, 레아에게서 나온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어떤 아들이었느냐? 창세기 49장으로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후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룰 자신의 열두 아들들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므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은 그의 분노와 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즉 이스라엘 중에서 쇠하고 마침내는 사라질 지파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저주받은 지파가 시므온이었습니다. 가장 복받은 지파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여러 지파가 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복받은 지파를 따지면 유다 지파라고 봐야겠죠. 홀이 그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이 나오는 지파. 그런데 시므온이 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요? 뭐 이유가 있죠. 창세기 34장으로 돌아가면 시므온과 이 열두 아들들의 누이가 하나 있었죠. 디나. 이 디나라는 누이가 당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몸을 더럽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므온이 분노해서 동생 레위와 함께 가서 그 세겜과 그 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하는 사건이 따라오죠.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시므온이 저주를 받고 시므온 지파가 저주받은 지파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 지파는 복을 받았지만. 그렇다면 이후에 구원 역사 속에서 시므온 지파가 이런 저주를 따라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이후 창세기 49장의 예언이 시므온 지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먼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19장 1절 Joshua chapter 19 verse 1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이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땅을 정복해서 이제 마침내 땅을 나누어 가져요. 열두 지파들이.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땅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나머지 지파들은 요셉 지파는 두 분깃을 받아서 그 아들들이 땅을 받을 정도로 복을 받았는데 한 지파만큼은 따로 자기들만의 기업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였느냐? 바로 시몬 지파시대요. 누구 땅에 들어가서 갖고 살게 하셨냐 하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만큼은 따로 자기만의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9절에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시므온 지파는 저주받은 시므온 지파는 가장 복받은 유다 지파의 분깃을 누리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시므온 지파가 또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민수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장 23절에 가면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장정만 5만 9천 300명이었더라. 민수기, 우리 성경 공부했었죠. 민수기라는 그 영어 이름이 numbers죠, numbers. 그 얘기는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가 두 번 이루어져요. 출애굽을 한 직후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처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므온 지파의 장정만 계수해 보니까 얼마였느냐? 5만 9천 300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계수를 할 때에는 그 수가 얼마였는가? 민수기 26장 14절에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 계수함을 입은 자가 2만 2,2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의 수가 어떻게 되죠?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으로 이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4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출애굽 당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전체 수는 변화가 없고 차이가 없는데 한 지파만 쇠하여 갑니다. 그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저주받은 지파. 그리고 그 후에 다윗왕 때에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고 각 지파를 소개하는데 시므온 지파를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이 따라와요. 27절에 보면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따라서 우리는 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이 계속해서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시므온 지파는 구원 역사 속에서 저주받고 쇠하고 사라져갑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번성해 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시므온 지파는 결국 구원 역사 속에서 저주받고 완전히 쇠하고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여호수아에서 읽었듯이 시므온 지파는 누구의 지파를 함께 모르게 하셨죠? 유다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시므온 지파로 유다 지파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앞날이 유다 지파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비록 시므온 지파는 저주받고 쇠하여 가야 했을지라도 유다 지파가 복을 받고 번성하면 함께 번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아시겠죠? 시므온 지파가 분명한 현실은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저주로 인해 나눠지고 흩어지고 쇠하고 사라져야 했을지라도 또 다른 한편의 현실이 있었는데 유다지파로 인해 유다지파에 속하여 유다지파가 누리는 축복을 함께 누리고 유다지파가 얻은 기업에 함께 참여하여 유다지파 안에서 오히려 함께 번성하고 흥하여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저주받은 지파가 유다로 인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유다 지파가 아니었다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 않았다면 시므온 지파는 그저 저주와 멸망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로 인해 유다 지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제 연결이 되죠.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구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시므온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구약의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의 관계가 성취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시므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알려주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기업에까지 함께 참여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비록 시므온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시므온이 쇠하여 가고 사라지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는 복된 현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천국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 죽어도 괜찮다,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기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의 삶을 이제 누구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이 시므온 누구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서 흩어지고 소멸되어 지옥으로 가야 마땅했던 우리 죄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속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까지 오직 은혜로 입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천국 영광과 축복에까지 함께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만 달려있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한편으로 저주받을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만 달려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하고 초라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 쇠하여 가고 사라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받을 사망과 영원한 저주의 심판이 영원한 천국 생명과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생각나시나요? 세례 요한.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예수님은 번성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저 내가 하나 희생돼서 예수님 좀 높여드려야지 이런 고백이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하나 희생해서 우리 자식 좀 잘되게 해줘야지. 절대 그런 고백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쇠하기까지 기쁘게 예수님이 흥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가 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바칠 수 있었을까? 맹목적인 헌신과 희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세례요한도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자신의 영광과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흥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흥하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 흥하시어 자신도 함께 흥하기 위해 자신은 더욱 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흥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흥하게 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쇠하여 간다 해도 기쁘다는 거죠. 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쇠하여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흥하고 번성하여 가는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가 이제 쇠하여도 여한이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품에 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어떤 고백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예수님을 얻었으니 이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내가 쇠하고 사라진다 하여도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해도 주님이 계신 기쁘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으시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을 주시면 하나님 자신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어 여러분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생명과 기업까지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주시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참 위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여러분의 손에 이 세상의 재물, 명예, 건강,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남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이 느껴질지라도, 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시 이 세상에서 겪는 비참한 현실로 인한 슬픔과 절망과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고 계십니다. 예수, 여러분이 쇠하여도 예수님이 흥하심으로 여러분은 이미 흥하시고 번성하고 가장 복받은 분들입니다. 예수님 얻은 것만으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송으로 돌이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품에 안기는 날, 우리도 예수님을 마침내 품에 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현실을 매 주일마다 이렇게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에 예수님을 품에 안기 위해 나오는 우리 모습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겨주신 것만으로, 천국 기업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 기뻐하시고 소망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 바라보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감사로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또한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영원한 천국 구원이 임해 있는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르게 될 이 복된 삶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하며 어떤 세상 현실 속에서도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품에 안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그날까지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